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벌써 프랑켄슈타인과 이제 작별을 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아,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 여름 속으로 쑥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공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장르를 살펴보면요. 바로 고딕 소설인데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서양에서 유행했던 문학 양식 중 하나입니다.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와 미스터리를 다룬 장르예요. 올여름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효자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난히 긴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집에서 찬물에 발 담그고 오싹하고 무서운 고딕 소설에 퐁당하고 빠져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이거 그 뭐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입는 뭐라고 하지? 이거 칠보? 아, 뭐 그런 예,
그렇구나.
긴 팔은 아니고요.
예. 네,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팔이 짧아서 긴 팔로.
죄송합니다. 옷이 큰 게 아니고요. 팔이 짧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싹하네요.
목소리를 먼저 인사하셨어요. 오늘 금요 늘 고전 읽기 금요 게스트 오실 때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현정호 씨, 어서
안녕하세요.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현정호입니다.
그리고 어제 반응도 뜨거웠지만 본인들이 이 프랑켄슈타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오셨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초대받았어요?
저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 EBS 성우 이민규 씨, 유보라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객석에 또 성우 두 분 앉아계시네요. 동기죠, 다?
네, 네, 저희
네,
동기.
큰 소리로 이름 말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EBS 전속 천지선입니다.
천지선 씨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EBS 전속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씨.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살짝 창을 들려줬었던가요?
네. 숙대머리였었던 것 같은데.
네,
4월달에.
머리는 차분하신데 숙대머리. 네.
머리만.
돌발적으로 또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이 밝고 네. 즐거운 분위기와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기시라고 저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는 문자 참여 방법, 저희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자,
눈부실 정도로 화창한 아침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푸른 하늘엔 솜털 같은 구름 몇 점만이 높이 떠서 흘러가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애써 괴물에 대한 생각을 잊었고 행복한 일들만 생각해냈다. 교회 마당 바로 앞에는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를 제네바 호수까지 태우고 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는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늘이 오기만을 간절히 꿈꿔왔단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함께하다니 참 기쁘구나.
아버님, 저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감회가 참 새롭구나. 우리 엘리자베스, 너희는 이제 어디로 떠날 예정이니?
예, 아버지. 저희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코모 호숫가에 있는 라벤자 별장 아시죠?
그래, 그래. 그곳으로 갈 생각이냐?
예. 우선 에비앙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계획이에요.
에비앙? 그래, 거기 물이 참 맛있다더구나.
아,
명품 물이라던데. 이 애비가 그 애비앙 물을 마신다면 병이 싹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지.
아버지도 참 알겠어요. 엘리자베스, 아버지 방에 정수기 놔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한 병 또 올게요.
그래 그래 잘 다녀오거라. 기다리고 있으마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는 금방 제네바 호수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그만 배로 갈아타고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쏜살같이 무리를 달렸다.
아, 엘리자베스 저기 저 옆을 봐봐.
아,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저기 보이는 저 산 봉우리 저 무슨 산인 줄 알아?
글쎄요 몽... 몽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 몽실?
땡.
몽땅?
땡. 바로 몽블랑산이야.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네. 참 멋지지 않아?
저 뒤에 산이 그 유명한 몽블랑산이군요. 정말 가파른 산이네요. 아름다워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더 아름다워. 우리 행복한 평생을 보내자. 죽을 때까지 너 지켜줄게.
네, 당신은 믿어요.
배는 해질 무렵이 돼서야 에비앙에 도착했다. 신혼부부는 짐을 먼저 호텔로 보낸 다음 황혼이 어리는 해변을 한두 시간가량 거닐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처음 갖는 둘만의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었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엔 차츰차츰 그늘이 깊어갔다.
저... 프랑켄...
응?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아니... 있어. 내일 얘기할게. 당신한테 꼭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지금 말해요.
아니야. 내일 해도 늦지 않아.
아, 궁금해요. 지금요.
아니야. 내일 할게.
괜히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프랑켄슈타인은 생각했다.
괴물은 결혼식 첫날 밤에 반드시 잔인하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했었지. 최대한 멀리 도망친다고 왔지만 괴물은 분명 우리를 찾을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 아주 불안해.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프랑켄, 무슨 생각 중이에요?
응? 아니야.
중요한 얘기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가요? 혹시 다른 여자?
아니야,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내 연구에 관한 이야기야.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한 어리석은 연구 때문에 몹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당신은 내 아내인 만큼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의무가 내게 있고 또 그러고 싶어 하지만 오늘 밤엔 정말 오늘 밤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요. 알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중에 얘기해줘도 좋아요.
고마워, 엘리자베스. 자, 우리 그만 호텔로 돌아갈까? 나 배가 고프니까.
네, 반대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네요. 어떡하면 좋지 하고 조미선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벌써부터요?
저희 지금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걱정을 네. 하실까요?
그리고 강애리님이 애비양 비싸요 아버님 보리차 끓여드세요. 아니 현정호 씨가 아버님만 하시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온천 씨 연극 보러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한 역할은 아니었는데 네. 그 극중 극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승만 네. 대통령. 네.
그 아, 김윤희님도 정수기 네. 사달란 말씀 어르신들은 이렇게 빙 돌려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주머니로 이렇게 하시고
네.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런 괴짜 과학자가 있나요? 저는 한번 있으면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존재한 인물이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실존 인물이라고.
네, 실존
아,
인물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 자료를 보면은 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라드 플로레스큐라는 교수가 17세기 독일에 살았던
콘래드 디펠이라는 사람이 바로 프랑켄슈타인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1673년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난 콘래드 디펠이라는 이 학자는 아버지가 소유한 프랑켄슈타인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을 디펠 프랑켄슈타이나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도 해요.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주위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봐와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살아있는 동물의 몸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에 아주 큰 흥미를 느껴 몰입했다고 해요.
오.
그리고 그 뒤에도 한밤중에 이제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도 훔치고 뭐 되게 그 탐구심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173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메리셸리도
네.
1814년 그 독일을 방문했을 때 성을 구경하다가 프랑켄슈타인 성을 방문을 했대요.
네.
근데 그때 그 성에서 뭔가를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런 걸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글쎄요. 또 작가들이 또 그런 느낌을 받는, 그렇죠. 작가 입장에서는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또 글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거나 좀 엽기적인 그런 과학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엽기는 저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지 않으시나요? 잠자리 꼴 있다가
네, 남자애들이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그죠?
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여주세요.
내가 씨도 저렇게 고운 얼굴로. 어머, 세상에.
네.
이 반대로요, 김형문님께서
네.
비 오는 불금 고전일기와 함께 해야죠. 하고 또 글 올려주셨어요.
비가 오나요?
서울은 지금 안 오는데 아마 김영목 씨 계신 곳은 비가 오나 봐요. 지금 곳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네. 있습니다. 자, 오늘 현정우 씨
네.
라이브 또 어떤 곡 준비됐나요? 네.
결국에 이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가 아주 축복받는 결혼식을 네. 예, 올리고 함께하게
네.
됐습니다.
네.
아마 프랑켄슈타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9집 앨범 가운데서 네 번째 바램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수줍은 너의 미소를 닮아 까만 밤 하늘 하얗게 물든 작은 별빛을 하나를 모아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써 너의 마음 속 나의 모습과 너의 눈빛 속에 내 모습이 우리 첫 만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변치 않길 바라며 눈물처럼 힘든 날도 웃음으로 가득 찬 날도 너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 나였으면 좋겠다고 쉽지 않아 스쳐 지나는 바람에게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 눈물처럼 힘든 날도 웃음으로 가득 찬 날도 너 제일 먼저 눈내리는 겨울밤에 바람만 줄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건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이 여리기 때문이 아냐. 지금 나의 바램들이 세월 속에 빛바래쳐도 나 혼자만의 슬픔으로만 간직하고 싶은 거야. 넌 몰라야 해 나만의 비밀, 네 번째 나의 바람을.
와, 시원하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잘 들었어?
잘 들었어요.
네, 반대로요. 이민영님께서 우와 이민규 성우님 벌써 팬 됐어요. 진짜 대단한 연기세요. 기대할게요. 오늘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친구? 동생들 풀었어요?
네, 말좀
네, 이 반디 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민규 씨.
네, 김선미님이 보내셨는데요. 저 오늘 점심 먹다 갑자기 욱했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무덤파에 치고 하던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이러다 살 빠지겠어요. 너무 실감나게 묘사하셨어요.
네, 이렇게 고전 읽기를 들으시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얘기가 글로 가는군요. 네. 좋은데요.
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 부부, 이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할 텐데요. 낭독 이어가 볼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의 탁자 앞에 앉아 어둠이 짙어가는 에비앙 시내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별빛이 호수의 고요한 수면에 비쳐 반짝였다.
프랑켄.
응?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응?
먼저 잘 준비하고 당신 부를게요.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랑켄슈타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난 몰라. 그럴게요. 좀만 기다려요.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호수를 바라봤다. 거울처럼 맑은 수면을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어서 만약 괴물이 저 멀리서 헤엄쳐온다고 해도 물이 튀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듯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괴물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울리는 듯했다.
좋아. 어디 올 테면 와봐.
프랑켄슈타인은 우돗주머니에 감춰둔 권총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다.
잠깐만, 권총. 아, 여기 있다. 엘리자베스 몰래 가져오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네. 어디 보자. 아, 여기 칼도 잘 있고. 저택 응접실에 걸려있는 검 중에서 날이 가장 예리한 것으로 몰래 들고 왔으니까 괴물을 찌를 수 있을 거야. 자, 올 테면 와.
방공기는 몸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워졌다. 프랑켄슈타인은 여전히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있었다. 자신이 창조한 끔찍한 괴물과 최후의 대면을 할 각오가 돼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넣어 권총을 만져봤다. 묵직한 권총의 무게에 마음이 잠옷 든든해졌다.
아, 권총.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뭐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
그때 프랑켄슈타인의 머리 위쪽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점막을 갈랐다.
아! 엘리자베스!
순간 뭔가 육중한 것이 호텔의 2층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어두운 거리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프랑켄슈타인은 객실 안으로 총알처럼 빨리 달려들어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프랑켄슈타인의 눈에 맨 처음 띈 것은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이었다.
하나님 맙소사. 이럴 수가.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침대 세트와 이불은 온통 피범벅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엘리자베스가 축 늘어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경악과 고통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괴물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프랑켄슈타인은 죽은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았다.
하나님, 엘리 잡혔어. 날 용서해줘.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 탓. 제발.
비명과 절규에 놀란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곧 프랑켄슈타인의 방으로 달려왔다. 잠시 후 호텔 지배인이 프랑켄슈타인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끌었다. 그러자 처참한 광경이 그대로 드러났고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댔다.
음메! 음메! 웃자! 당장 저놈 끌고 나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여봅시다요!
그럽시다! 저 못된 놈! 감히 사람을 죽여? 어서 끌고 나갑시다!
그러자 호텔 지배인은 프랑켄슈타인에게 브랜디를 한 잔 건넸다.
자,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보시오, 우선 브랜디 한 잔 드시죠. 저희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내 목을 매달아 죽여줘요. 내가 그녀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바로 나 때문에 죽은 거요.
자, 진정하시고. 당신이 이 여자의 심장을 도려내고 저기 저 창문으로 달아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오.
감히 엘리자베스의 심장을 파헤쳐. 차라리 내 영혼을 가져가지. 이렇듯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도려대다니. 나 살인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난 그녀를 살아인자의 얼굴을 봤어. 그 잔악한 살인자를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요.
어메, 웃자. 정신이 나가서 이제 헛소리까지 해불구만 해.
지가 범인이지 뭐. 괜히 저렇게 연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때 호텔 지배인이 프랑켄슈타인에게 물었다.
이보셔, 당신이 정말로 살인자의 얼굴을 봤어?
사실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난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 나의 신혼 첫날 밤에 잔인하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자가 있었어.
알겠어. 우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 경찰은 당신에게 물어볼 게 많을 거야. 우선 여기는 좀 치우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둘 수는...
제발 나를 그녀와 둘이 있게 해줘요.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필요해요. 내가 바보 같은 짓만 안 했어도 그녀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밤새도록 프랑켄슈타인을 심문했다. 마침내 경감은 프랑켄슈타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프랑켄슈타인에게로 강제로 진정제를 먹인 뒤 침대에 눕혔다. 프랑켄슈타인은 슬픔에 지쳐 곤히 잠에 빠져들 때에도 오직 이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살인자를 쫓아가야 돼요. 나는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 세상 끝까지.
그 후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스 살인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장으로 끌려갔고 판사들에게 눈물의 부탁을 했다.
전 범인이 누군지 압니다. 제 아내를 죽인 살인자가 누군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당신이 범인일 수밖에 없소. 하지만 당신이 봤다는 그 살인자를 잡아온다면 죄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겠소.
고맙습니다. 반드시 살인자를 잡아오겠습니다.
하루빨리 그 범인을 잡아와서 당신의 누명을 벗길 바라오.
그리하여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잡으러 북극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결국 엘리자베스까지 당했어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도 뭐 속수무책이네요. 근데 이거 엘리자베스는 정말 억울하게 희생양이 됐어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예, 이제 그럼요. 행복을 딱 눈앞에 그럼요. 두고 있었는데.
신혼여행 때 그것도.
네, 네.
그러게요.
제일 좋을 때.
지금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네요.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은철 씨?
아, 많이 아파요. 진짜로 아파요.
네. 네,
가슴이 아프고 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가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럼요.
아픈 마음으로 퀴즈 한번 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현실에서도 잔인하군요.
이 퀴즈 낼 타이밍에 퀴즈를 못 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저의 엘리자베스가 잔인하게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해야 하는 신혼여행. 과연 엘리자베스, 그 괴물 엘리자베스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그녀의 몸에서 무언가를 도려내갔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네, 반디 게시판 그리고 문자 샵 1045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있죠.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25번님이요. 좀 전에 우리 현정호 씨가 라이브 한 곡 제목이 뭐냐고 너무 좋다고 문의해 오셨어요.
네, 예전에 그 일기예보라는 팀을 했던 강현민 씨 곡인데요.
네.
저희 9집 앨범, 여행 스케치 9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네 번째 바램이라는 곡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지금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영님께서 그 노래가 저에게는 축가 같아요. 오늘 둘째가 뱃속에 자리 잡은 걸 확인했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신랑이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저에겐 선물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상진님은 결혼식 축가로 딱인데요 하셨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곡은 우리 운철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수는 마이 앤트 메리입니다. 그걸로도 충분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마이 앤트 메리의 그걸로도 충분해 들으셨고요. 0232번님께서요. 환갑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프랑켄슈타인 줄거리 만들어도 정답이 벌름벌름합니다. 하고 정답 적어주셨어요.
아, 정답이 벌름벌름합니다.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센스 있으시죠.
네. 그리고 현정호 씨, 네. 2620번님.
예, 2620님. 아침부터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우,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3260번님. 두 번째 보내는데 꼭 뽑아주세요. 저는 5학년이에요. 아이고, 정답 보냈어요.
이거는 몰라요. 그 5학년인지.
그러니까요.
그 5학년인지. 아, 이건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저희가. 네. 모릅니다.
근데 초등일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저도 5학년 돼도 이럴 것 같은데. 저 5학년이에요.
나은옥님은요. 가여운 엘리자베스네요. 하고 아주 소중한 정답을 적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 강보라 씨는 벌써, 아, 유보라 씨. 벌써 죽어버려서
네.
어떻게
해? 네, 아, 저.
근데 유보라 씨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아니, 아까 그 신혼.
예, 목욕
첫날 밤. 너무 실감나게
결혼을
했나?
저 순간적으로 막 장면이 막 떠올라서 네, 굉장히 혼났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하면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 기다렸는데.
직업이 성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읽기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듣고 계십니다. 낭독 이어갈게요. 마거리사 비로의 선장 로버트 월터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선실의 문을 닫았다. 배는 여전히 북극바다의 얼음 사이에 갇혀 있었다. 이제 여섯 달가량 이어지는 긴 어둠이 시작될 것이었다. 월터는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에게 남은 생명의 불꽃도 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과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
월터는 스스로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계속해서 월턴 8월 26일
누님,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다 끝났군요. 어때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지 않나요? 프랑켄, 그는 이따금 갑작스러운 고뇌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또는 갈라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힘들게 꺼내기도 했죠. 맑고 아름다운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기도, 무거운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비참함 때문에 빛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한 사실과 연관되어 진실처럼 여겨집니다. 더욱이 그가 나에게 직접 보여준 오두막집 펠릭스와 사피의 사진들, 그리고 괴물이 우리 배에서 멀어져 가던 모습은 그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증명해줍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하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9월 5일 마가렛 사비로에서.
방금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빙산은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빙산과 충돌해 배가 난파될 위험성도 여전합니다. 게다가 추위는 혹독해서 우리 선원들 중 여럿이 벌써 이 황량한 곳에 묻혔죠. 선원들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고 프랑켄슈타인은 나날이 쇠약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누님.
9월 12일 마가렛 사비로에서.
누님, 인류를 위한 새로운 항로의 개척 사업도 순조롭지 않아요. 전 곧 사업을 철수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프랑켄슈타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잘 있게, 월든. 그동안 고마웠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네. 그리고 부디 평온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야망은 피하도록 하게. 야망이 아무리 순수하고 과학과 발견의 세계에서 자네를 빛내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피해야 안 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 야망 때문에 파멸을 자초하지 말게. 월턴, 난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나의 파괴자, 나의 적극 괴물은 살아있겠지. 나는 열정적인 광기에서 이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고, 내 힘이 미치는 한 그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주려 했어. 나의 의무였지. 하지만 그 의무로 인해 내 삶은 망가졌고, 내 삶은 복수와 피로 물들었어.
그는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입술에서 미소의 빛을 잃고 말았어요. 마거린 누님, 이 아름다운 영혼이 그토록 일찍 저버린 것에 대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누님이 내 슬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선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한밤중인데 사람 목소리 같아요, 누님. 프랑켄슈타인이 누워있는 선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빨리 가서 살펴봐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누님. 간장, 아무래도 프랑켄슈타인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그래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우리 배에 태웠을 때부터 꼭 죽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월터는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지난 일주일 동안 프랑켄슈타인과 얘기를 나누며 친구로서 프랑켄슈타인을 참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난 프랑켄슈타인이 막 잠드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 참이오. 프랑켄슈타인이 오늘 한 이야기는 자신이 어떻게 그 괴물을 쫓아 북쪽 지방을 헤매며 돌아다녔는지에 관해서였소. 프랑켄의 말에 따르면 괴물은 프랑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소. 왜냐면 괴물이 언제나 추적의 단서를 남겨놨기 때문이라고 했소.
선장님은 괴물의 존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괴물의 존재가 진짜인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그건 내게도 확실히 어려운 문제요. 하지만 난 괴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오. 얼마 전에 우리도 거대한 괴물이 썰매를 타고 가는 것을 보지 않았소.
선장님, 선장님, 우리가 그때 본 것은 키가 큰 거인이지 괴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지. 하지만 그렇게 큰 인간의 종족은 없소. 괴물이 틀림없소.
선장님, 그나저나 우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얼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못 빠져나갈 것도 없지. 물론 신이 도와야겠지만.
그 순간 커다란 신음소리가 배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그러더니 곧 바로 배가 좌우로 거세게 흔들렸다.
이봐 갑판장, 정말로 신이 우릴 도와주나 본데? 이제 곧 이 얼음 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
맞습니다. 어서 선원들을 부르고 럼주 파티를 하자 말입니다, 선장님.
좋지. 자, 그럼 서두릅시다.
월터는 럼주를 받아들고 프랑켄슈타인에게 한 모금 주려 선실로 내려갔다. 36번님 너무 실감나게 잘해주셔서 감사, 매일매일 채널 고정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근데 현정호 씨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에요.
그 전라도 사람이 여기까지 간 거죠 지금?
네, 제가 사실은 여러 성우분들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목소리 변조에 미약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 건가 하다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살짝 바꿔봤고요.
아주 훌륭하셨어요.
갑판장 역할은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렇다 말입니다. 네, 뭐 이런 거
약간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어우, 강보라 씨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 이제 성우 그만두려고요.
유보라 씨.
죄송합니다. 유보라 씨. 네. 자, 세 번째 곡은 우리 유보라 씨가 소개할까요?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이적이 부릅니다. 이상해.
이적의 이상해 들으셨습니다. 낭독 이어갈게요. 월터는 프랑켄슈타인이 있는 선실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강력한 충격이 배에 가해졌다.
뭐야? 벼락인가? 배 주위의 얼음이 다시 큰 조각으로 갈라지고 있나 보군.
선실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다. 월터는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거칠고 쉰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월터는 문을 와락 열어젖혔다.
아니, 당신은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 프랑켄슈타인이 한 얘기는 모두 진실이었어.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창조물 괴물이여.
9월 13일 마거릿 사비로에서.
누님, 저는 바로 그 괴물을 만났어요. 프랑켄슈타인에게 달라붙어 있던 형체를 어떤 단어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체구, 어색하고 꼴사나워 보였습니다. 관 위에 매달린 그의 얼굴은 길고 덥수룩한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처럼 무시무시한 형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겹고 오싹한 얼굴. 그는 자신의 창조자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너그럽고 헌신적인 인간이여.
이봐, 당신이 지금 프랑켄을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배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니 프랑켄슈타인, 나의 창조주가 죽어 있었어.
뭐? 그렇다고 내 배 옆구리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다니. 당신은 생긴 것도 흉측한데 하는 짓도 생긴 대로 하는구만.
배 정도쯤이야. 당신 네들이 충분히 거칠 수 있지 않소. 하지만 여기 이 사람,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보시오. 그는 이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
괴물은 침상에 축 늘어져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앙상한 시체를 바라봤다.
지금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을 영원히 파멸시켜버린 나를.
이보시오. 후회도 그 정도면 지나쳐. 당신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복수를 하기 전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카로운 가책인 말을 들었다면 프랑켄슈타인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오.
이보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프랑켄슈타인의 사랑 엘리자베스와 가장 친한 친구 헨리 클레르바를 죽인데 나 자신이 싫어졌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단 말이오. 나도 힘들었어.
비열한 당신, 이제 와서 여기서 징징대봤자 소용없소. 건물 더미에 횃불을 던져놓고는 건물이 다 타버린 후 잿더미에 앉아 통곡하는군. 이런 위선자 같은.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나를 인정해줄 사람들과 함께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 인간들은 모두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오? 나의 겉모습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과시할 수 있는 탁월한 자질들을, 나를 사랑해줄 존재들을 만나고 싶은 헛된 바람을 가졌어. 남들과 똑같이 말이오. 하지만 난 멸시당하고 짓밟힌 삶을 살아왔지. 그래요, 나는 죽을 것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을 것이요. 이제는 죽음만이 내 유일한 위안이 되었군.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를 뉘우치고 있어?
난 뉘우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낄 수 없는 존재요. 나에게 남은 건 이제 죽음뿐이요. 잘 있으시오. 이제 떠나겠소.
자, 잠깐. 당신이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도 좋소.
난 그러고 싶지 않소. 나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채 살아갈 것이요.
당신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긴 했소. 하지만 난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 어림없는 소리까지 마치지 마시오. 이보시오, 산장. 다시 말하지만 난 성과 악도 구분을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난 믿을 수 없어.
난 당신을 조롱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 선원들도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지도 모르오. 자, 함께 가는 게 어떻소?
난 그럴 수 없어. 문명 세계 인간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오직 몽둥이 질과 돌팔매질 뿐. 내 생김새가 기괴하고 추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아가도 변하는 것 하나 없을 거예요. 차라리 저 얼음바다 위에서 영원히 나 혼자 죽어가는 것이 낫소. 당신은 이 두 눈으로 보는 마지막 인간이 될 거예요. 잘 있으시오.
누님, 그 괴물은 이 말과 함께 선실 창문으로 휙 나가더니 배 근처에 떠있던 얼음장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파도에 떠밀려가던 그의 모습은 곧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누님, 우린 곧 만나게 되겠죠?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지금은 내 친구 프랑켄슈타인을 묻어줄 명당을 찾아봐야겠어요. 어쩌면 그의 고향 제네바까지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를 잘 묻어주고 누님께 갈게요. 곧 만나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누님께 가는 길에서 로버트 월턴.
이렇게 끝나네요.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 했는데요. 정말 우리 두 분 성우님들, 특히 네. 이민규 성우님 진정한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일아 님이 와 성우님 목소리 짱, 표정이 진짜 괴물 같아요.
여기 동기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EBS 라디오 방송 네. 그 성우계에서 슈렉으로 네. 통하신다고.
네. 슈렉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제 제가 빈소리 한 게 아니군요.
동료들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장영준 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정 씨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과정의 비유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좋은 연기로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정말 저희도 이렇게 애청자님들께서 그때그때 글도 올려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함께 프랑켄슈타인을 2주 동안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네요.
네. 네.
자, 우리가 아까 청취자분께 문제 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내드렸습니다.
네.
그 문제는요,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다음에 괴물이 도려내간 것은 바로 엘리자베스의 무엇이었죠? 였습니다.
네.
정답은요, 심장입니다.
심장.
네. 아, 심장을 도려내가다니.
4394님은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어, 무서워.
그리고 아까 왜 3260번님 네. 과연 초등학교 5학년이냐
아, 네네네네.
어, 그 네. 5학년이냐 그랬더니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아빠가 아주 좋아하시겠다. 문자 다시 보냈는데 아빠가 왜 좋아하시지? 혹시 당첨된 걸로 아는 거 아닌가? 그냥 문자만 소개한 거예요? 아직 안 뽑았어요.
그래도 문자 소개되니까 좋죠. 3260님
좋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네. 네. 자, 당첨자 발표해 주세요. 우리 열연해 주신 두 분께서 해 주실까요? 유보라. 유보라 씨, 미안해. 왜냐하면 우리 또 있어요, 우리 후배가 강보라 씨가. 유보라 씨 보여요?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당첨자 한 분 발표해 주세요.
네, 문자 5509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심장을 도려내다니 저의 심장도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민규 씨.
네, 반대로 김연희님이 보내주셨네요. 심장요, 정말 죽일 줄 몰랐어요. 섬뜩하네요. 고전읽기 듣느라 논문 한 편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박사입니다. 에, 너무 재밌나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전읽기 청취층이 참 다양해요. 박사님도 네. 계시고 초등학교 5학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4학년이라고 그러신데 이분은 초등 4학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엔 또 손자 손녀 두신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르신도.
아, 그럼요. 네. 70대 그 수희 아저씨도 계셨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당첨 되신 두 분 저희 고전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민규 씨, 유보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정우 씨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백운철 씨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일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아, 끝곡 소개해드려야죠. 네, Bill with us입니다. Lean on me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